성경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기 전에 찬양 듣고요. 우리 말씀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성령님 원하고 기도한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다.
아멘.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을 깨달아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바로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임요한 교수님을 아시나요? 이분의 영어 이름이 원래 존 민튼이라는 이름인데요. 우리나라의 특별 귀화한 1호 의사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미국 시민권과 한국 시민권을 둘 다 가지고 계신 분인데요. 저는 지난주에 인터넷에서 이분을 보고 참 특이하고 특별한 분이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분은 원래 미국 남장로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 가족의 후손입니다. 4대째이신 분이신데요. 이분의 진 외증조 부모님, 되게 어려운 말 같은데요. 한마디로 외할머니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1895년 선교사로 한국에 들어오셔서 선교 활동을 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우리나라의 3.1운동을 미국에 알린 분이었고요. 한국에 있는 한남대학교라고 대전에 있는데 그 학교를 창립하신 분이십니다. 아버지는 미군으로서 한국전쟁에 참여하셔서 인천 상륙작전을 할 때 같이 참여했던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머니는 우리나라 결핵 퇴치운동에 앞장서신 분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수님도 의사로서 한국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고 형님은 유진벨 재단이라고 그래서 결핵 환자들을 치유하는 데 지금도 애쓰고 있습니다. 임요한 교수님의 아버지는 교회 건축에 쓰일 자재를 트럭에 싣고 가다가 음주운전을 한 그 버스와 사고가 나셨어요.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병원으로 사람들이 택시에 태워서 그때 당시에 이 병원 앰뷸런스가 제대로 있지 않던 시절이라 택시를 불러서 택시를 타고 그 원래 사시던 곳이 순천이었는데 순천에 있는 작은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에 고칠 만한 의료 실력도 없고 수준이 안 돼서 더 큰 병원으로 가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더 큰 병원으로 가려고 했는데 거기서도 앰뷸런스가 없어서 택시를 다시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거기서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어쨌든 이분이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의 응급차나 응급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것들을 이제 깨닫고 아버지의 그런 사고를 통해서 한국에 응급차가 필요하구나 그리고 응급 시스템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들을 절실히 깨닫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계시던 아버지 친구분들이 후원을 해주셨어요. 한국에 응급차를 좀 들여놔라라고 후원을 해주셨는데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 응급차를 들여오려면 1억에서 8천만 원 정도의 돈이 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후원해 주신 거는 한 4만 불 정도를 주셔서 그 돈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가, 그러니까 사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봉고차를 15인승 봉고차를 사다가 의자 뒷부분을 다 뜯어가지고 이 목수이신 분하고 이제 그 기계를 만드시는 분들하고 합작을 해서 그 4만 불을 가지고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최초의 이 구급차를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구급차는 쉽게 말해서 환자를 그냥 실어 나르기만 하지 응급 처리에 대한 교육도 텍사스에 있는 그 응급팀을 불러다가 교육을 시키는 그런 일들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온 TV 프로그램에서 사회를 보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 자기 자신이 다른 나라에 가서 살다가 자신의 아버지가 그 나라의 의료 시스템이 열악해서 돌아가셨다면 그는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어쩌면 그 나라와 그 나라의 사람들을 참 미워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임요한 교수님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응급차와 응급 시스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던 때에 인터뷰 장면이 있어요. 그 인터뷰를 보면 한 사람이라도 한 인명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좋겠다 하시는 말씀을 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런 일들을 할 수 없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분이 의사가 되게 된 그 계기에 대해서 인터뷰한 내용도 나와 있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셔요. 키우던 염소가 있었는데 그 키우던 염소를 어떤 개가 이제 물은 거예요. 이제 상처를 입은 거죠.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때인데 어린 나이에 그 염소가 너무 불쌍해서 그 염소를 돌보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 친구분이신 장로님이 이제 오셨대요. 오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자나 이 염소가 너무 불쌍하지? 그렇게 물어봤더니 네 너무 불쌍해요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겠니?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사람은 안 불쌍하겠니? 더 불쌍하지 않을까? 라고 얘기하신 거죠. 그때 이분이 초등학생이었는데 머릿속에 충격을 받았대요. 그리고 나서 나는 사람을 좋아하고 과학을 좋아하니까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에서 의사의 삶을 살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다른 사람을 돕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매우 짧은 말씀이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마음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게네사렛이라고 한 곳에 도착했을 때 일어난 일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게네사렛은 예수님께서 거주하고 계시던 그리고 주로 사역하셨던 가버나움과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과 그 일행을 보고 누구인지 바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본문 35절을 새번역 버전으로 보면 그곳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보고 주위의 온 지방으로 사람을 보내어 병자를 모두 그에게 데려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읽어보면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주위의 온 지방으로 사람을 보내어 병자를 모두 그에게 데리고 왔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알아본 게네사렛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냥 모여든 게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 주변의 온 지역의 사람들을 보내서 병자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착한 분들은 이게 뭐 대단한 일인가, 당연한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신약 성경을 보면 사람들은 서로 병낫기 위하여 예수님 주변을 둘러싸는 것이 자주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께 와도 예수님을 만질 수 없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왜요? 내가 먼저 나아야 되니까. 내가 먼저 치유되어야 되니까. 내가 아는 사람들이 먼저 나아야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쉬운 것이죠. 여러분이 심각한 병에 걸린 분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시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심각한 병에 걸렸을 때는 내가 먼저, 내 가족이 먼저 나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나부터 낫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알려도 충분하다라고 생각되지 않을까요? 내 문제부터 해결되고 다른 사람을 돌봐도 늦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니,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더라도 저는 아마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은 예수님이 어떤 이적을 행하시기도 전에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이 소식을 전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병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본문의 병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상하다, 악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몸이 상하고 마음이 상한 사람들, 영혼이 상한 사람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왔다라는 거죠.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께 나온 이 병자들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구했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얻었다는 말은 구원하다, 살려내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영혼과 관련된 구원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상한 몸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상한 영혼, 그들의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악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게네사렛 사람들의 세 가지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또한 예수님이시라면 병든 자를 고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믿은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병자들을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믿었던 거죠. 주님께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면 그분은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겁니다. 둘째로 게네사렛 사람들은 병든 자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기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병자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그들은 온 동네에 다니며 사람들에게 전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했다 할지라도 그들을 데리고 올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자, 셋째로 게네사렛 사람들은 사랑의 수고를 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병자들을 위해서 찾아갔고 병든 자들을 예수님께 직접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마음에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움직였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을 이끌고 이동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헌신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게네사렛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들은 정말 예수님을 알고 계신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은혜를 믿고 있는가? 그분께 나아가면 그분은 어떤 사람이라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분의 구원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인가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여러분은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난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저 사람도 꼭 만났으면 좋겠다. 저분도 꼭 만났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 생명을 누리셨으면 좋겠다. 주님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여러분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을 주님께로 인도하시고자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식을 전하며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는가? 내가 좀 힘들고 수고롭지만 마음만으로 그치지 않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헌신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8월 달에 설교를 하면서 우리나라에 선교를 하셨던 존 헤론이라는 선교사님에 대하여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분은 미국 북장로교회 의료 선교사로서 1885년에 6월 조선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29살의 젊은 나이에 한국에 도착해서 의료 선교와 성경 번역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는 임금의 주치의였지만 언제나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병든 모든 사람들을 동일한 마음으로 돌봤습니다. 그는 5년 동안 열심히 맡겨진 일을 담당했습니다. 몸은 지칠 대로 지쳤지만 성경을 번역하는 일과 환자를 돌보는 일에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도중에 당시의 전염병이었던 이질에 걸렸습니다. 임금은 그를 위하여 자신의 휴양지인 남한산성에서 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분은 가난한 환자를 돌보았고 결국 1890년 7월 조선 땅에 들어온 지 만 5년하고 며칠이 지난 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소설가 정현희 씨가 쓴 이야기 선교사 양화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너무나도 감명 깊게 읽었는데요. 이 책을 보면 이 해론 선교사님이 죽을 때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조선과 조선 사람들을 더 뜨겁게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나를 사랑해주고 도와준 친구들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 생명께서 주신 사랑이 없었다면 그는 그 사랑을 가지고 조선 땅에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이 그에게 임했고 그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기에 그는 다른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만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사랑의 헌신으로 드러나 이 땅에 조선이라는 땅에 오게 되었고 그 땅에 사는 가장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직접 돌보며 그들과 생명을 함께 나누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요. 이 해론 선교사의 죽음으로 인하여 생겨난 것이 선교사 묘역인 양화진이라는 묘역입니다. 그곳에 가면 선교사들의 묘와 그 묘 앞에 세워진 묘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묘비에는 그 선교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또는 어떤 말을 남겼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같이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조선인과 조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했고 사랑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이죠. 주님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람에 대한 사랑과 그 사랑에 대한 수고가 있을 때 한 영혼의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전도이며 선교인 것이죠. 우리는 전도다, 선교다 그러면 뭔가 그 사람들을 그냥 우리가 믿고 있는 장소에 데리고 온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이 한 생명에게 미치게 하는 것이 전도이며 선교인 것입니다.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악한 영혼이 구원을 얻으며 소망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얻게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먼저 경험한 자들이 그들에게 찾아가 알리고 그들을 이끌어 그들이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이며 선교인 것이죠. 전도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회복시키실 분이 오셨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나음을 입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지면 예수님을 믿으면 나을 것이라고 믿게 되면 그들은 다 나음을 얻는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와 우리의 교회가 게네사렛 땅에 살던 사람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삶을 통해 모든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하되고 그들이 주님께로 나와 다 나음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설교 문에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저는 이미 여러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요즘은 청소년, 청년들이 교회를 다 사용하고 나면 교회를 열심히 청소합니다. 또 누군가는 예배가 마치고 신교의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음식을 만듭니다. 누군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반가운 얼굴로 또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친절히 안내하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배 가운데 은혜 받게 하기 위하여 성가대나 찬양팀으로 열심히 준비하여 섬기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하기 위하여 열심히 교육부서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결집이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며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설 수 있도록 돕는 힘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여지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이 교회 밖에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이 전달되도록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이미 알고 깨닫고 경험한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그분들에게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주님께로 이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만짐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의 생명이 그의 삶이 그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할까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알게 된 내가